율법과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타락하며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어둠과 죄악의 나락에서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영적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수여받은 율법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그 율법의 요구에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 오직 우리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자막이 있는데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막 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에게 율법은 그의 삶의 목적이자 바로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절대적 증거가 율법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과 같이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율법의 열심이었고 이 열심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진정한 주님, 퀴리오스,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 자신이 주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자신의 주 퀴리오스가 누구인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자랑이자 근거였던 율법의 의의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만난 후에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6장에서 이를 우리는 불순종하는 죄의 종이 이제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바로 순종하는 자 의의 종이 되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결국은 명백합니다. 죄의 종의 결국은 사망이요 의의 종의 종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럼 율법은 무슨 가치,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율법에 대해 바울이 재해석하고 정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을 나누어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결혼관계, 혼인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역할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4절과 6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자유롭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에 숨겨진 다른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에게 혼인 서약이라는 순서를 갖게 됩니다. 신랑 신부에게 각각의 배우자에 대해서 자신이 남편으로 아내로서 그 의무 책임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 앞에서 선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씩씩하게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사역을 통해 그들이 비로소 부부로서 인정되어질 때 그들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책임과 의무, 이 속박은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그 의무와 책박 속박에서 벗어나고 해제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습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해지려면 율법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0장 4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값을 지불한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죽임에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의 마침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얽힌 매인바된 그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는 말은 바로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전의 신랑이 우리의 옛사람 아니면 그 가운데 율법의 관계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와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의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있을, 즉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모든 세력과 영향력을 따를 때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이 몸의 지체 가운데 작용해서 바로 죽음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속한 바로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을 위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밝히 말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맺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우리는 이제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7장 6절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제약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낡은 법조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우리의 새 삶의 온전한 방향과 목적과 대상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낡은 율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죽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영생을 맺는 자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서로를 눈금처럼 잣대처럼 향해 말하며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말미암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율법을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은 그 선한 율법까지도 정죄합니다. 율법, 네가 죄다, 네가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무지함이죠. 어리석음입니다. 7절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이에 7절에 탐심이라는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즉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거랍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겠지요? 왜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틈을 타서,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내 안에 정욕이 가득 차임을 드러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선한 계명, 그 의로운 계명을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 계명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해 우리 자신을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이 악하다, 율법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내 몸이 건강한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죠. 그럴 때 많은 의료용 기계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여러 가지들 앞에서 우리 검사를 하죠. 그러나 그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나쁜 것이 발견되었다 할 때 그 발견된 나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진단하는 기계가 악하다, 이것 때문이다 라고 그 책임을 그에게 넘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전까지 바로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 감당자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인간 스스로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에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누추함과 초라함을 밝히 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제1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용법에서는 이러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길 때에는 형벌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용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사회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3용법에서는 살아난, 거듭난 우리의 성도들이 그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삶의 규범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율법의 세 가지 의미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어떠한 율법에 매여서 여전히 신음하며 자신의 존재에 한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반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율법을 자신을 위해 합리화하고 악용하며 이득을 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위선하고 외식하는 모습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복음을 율법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분을 저는 만났습니다. 주님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마치 아까 드린 바리새인이 골반이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율법을 합리화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복음이라는 것으로 투영해서 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이 복음 가운데서 동일하게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방면에서 이제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자가 되었으므로 혹시 복음을 우리의 방종의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또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나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결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연합했고 결혼했으며 그러므로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 다시 한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일터와 캠퍼스와 가정에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아니며 세상이 주는 가치도 아니며 오직 우리 주님임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새기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아버지 우리가 어디 안에 있고 어디를 걸어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하여